예,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지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우리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예언약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예언약과 율법을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 언약과 성령님하고 연결해야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약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목으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한번 다음 주는 이제 피크닉이니까 금요성 공부가 없지만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이제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거짓 사도들과 비교하시면서 예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세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마치 아직도 새 언약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아니면 예언약이 다인 것처럼 가르치며 예언약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도 하고 뭐 다 했죠. 하지만 예언약을 주목하게 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왔는데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 예언약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언약을 잘못 이해하고 전했다는 거죠.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을 위해 예언약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언약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약을 잘못 이해하여 특별히 구약의 말씀 구절을 가지고 자신의 육체 자랑과 세상 영광 구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약과 새 언약을 다시 비교해서 알려주시며 그 본질이 무엇이고 본질은 같죠. 예언약과 새 언약의 본질은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을 다시 오늘 이 본문에서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상한 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 복음, 거짓 복음, 뭐라 그러죠? 그 well done health gospel, 번성 신학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윌리엄 펄킨스라는 그 청교도 개혁 신학자가 계시거든요.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말이 이거예요. 설교자들은 율법과 복음, 예언약과 새 언약의 올바른 관계를 알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으로 끌고 간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들로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모든 초대교부들, 그리고 개혁신앙, 모든 우리 개혁신앙의 교부들, 율법과 복음, 예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올바로 알고 전하지 않으면 잘못된 복음으로 간다고 분명하게 수도 없이 가르쳤다는 거죠. 그 잘못된 믿음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율법주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잘못 전해질 때에는 이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거죠. 율법주의로 가든지 반율법주의로 가든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율법주의만 아니라 반율법주의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되면 사실 이 둘로 가지 않아요.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로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거나 반율법주의로 가는 것에서 우리를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줘야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대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 중심의 복음은 절대 우리를 이두 가지 잘못된 복음,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로 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율법주의의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가 가득 차게 된 고린도 교회를 보며 다시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율법의 용도, 율법의 쓰임, use of the law, 그 usage, 그 율법의 용도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데 복음의 용도가 또 있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율법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는 방편으로 이 율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하는 일은 행위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할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갈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는 방편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반율법주의로도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이 복음의 은혜와 상관없이 단지 계명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한 행위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구원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거듭 반복해서 전해서도 안 된다고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주의적인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사랑의 열매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복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율법주의도 반율법주의도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이제 그 term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지만, 죄인의 본성은 그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든지, 반율법주의로 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의 가르침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을 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언약과 세언약 혹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비교하는 내용을 잘 보면은요, 3절에 예언약은 먹으로 쓴 것이지만 세언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쓰신 거라고 하고요. 예언약은 돌판에 쓴 것이지만 세언약은 육의 마음판에 성도의 새 마음에 쓰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로 가면 예언약은 죽이는 율법 조문이었지만 새언약은 살리는 영, 성령님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9절에 가면 예언약의 직분은 정죄하는 직분. 그런데 새언약의 직분은 의의 직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예언약은 없어질 것이지만 새언약은 길이 있을 것이라,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여주면서 예언약과 새언약이 꼭둘다 필요한 거지만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던약이 주어졌던 이유는 새언약을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구원 역사 속에서 예던약과 율법의 역할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의 죄와 소망 없음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성취하실 새언약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의 힘과 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 예언약과 율법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자리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새언약을 성취하셔야 하고, 그때가 오면 예언약은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언약의 원리가 복음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언약의 올바른 위치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언약을, 그리고 잘못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을 잘못 이해하여 율법을 순종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에게서 어떤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어떤 하나님에게서 상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것. 조금이라도 이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율법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 가면 그들을 가리켜서 더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일하는 사단과 같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 사도들이라. 사단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가르침이 그러했고, 그 유대교의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자들. 그런데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들을 사단의 일꾼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은가? 아니, 그 사람들도 잘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복음을 전할 때에, 아, 좀 세상 축복 조금 전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야? 우리의 열심이나 순종을 좀더 강조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면, 아, 그래야 좀 사람들이 열심히 하죠.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고, 맨날 예수님과 천국 얘기만 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천국은 뭐이 말씀 또뭐안 드려도 되지만, 갈지 안 갈지 사실 아무도 갔다 온 사람도 없는데 어떤 곳인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결국 죽어서나 갈곳 아닌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누리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잘 순종해서, 이런 메시지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고 하세요. 천국이 임한 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조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다는 원리, 거짓 기독교, 거짓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의 본성은 이런 옛 언약의 메시지에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귀가 열리질 않아요. 근데 이런 메시지는 귀가 항상 열려 있고, 누구든지 이 메시지는 쫓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여 여전히 세상 영광 구하는 것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우리 뭐 예전에 수도 없이 본 구절이라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랐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세상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세상 떡을 구하기 위해 나를 믿는다고 쫓아다닌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새 언약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죄인들에게는 세상 떡, 밖에는 보이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육체 자랑의 원리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직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이 자기를 오직 은혜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메시지를 듣고도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들의 질문이 뭐였죠?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순종하면 이 세상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들의 뿌리 깊은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 섬기고 뭐 예수님 따라다니고 해도 예수님은 원치 않고요. 예수님이 주실 것이라 기대하는 이 세상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요. 때로 이 원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린 도대체 뭘 소망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왜 낙심하고, 내가 왜 절망하고 있고, 내가 왜 화가 나 있고, 내가 왜 원망과 불평이 있는가? 내 소망이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같은 원리예요. 항상 이것이 우리 죄인의 뿌리 깊은 죄성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둘의 모습, 예수님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느냐,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일지 모른다는 거죠. 집을 짓는 모습은 열심과 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는 같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집은 같아 보여도 그 근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과 육체 자랑으로 가득 차 있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 겉으로는 열심과 정성으로 가득 찼지만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얻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자기들의 열심과 정성으로 예수님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자기들의 세상 영광과 축복을 구하는 원리.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율법주의의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의 원리예요. 그리고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이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님을 알고, 믿고, 얻고, 예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얻는 것. 그리고 그것이 천국 영생의 길이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가나안 땅의 축복에 가락했던 것이 바로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지 않으신 것처럼, 아직도 옛 언약 아래 사는 자들처럼 살아가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자랑함으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바쳐 이루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도 오직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새 언약의 천국 영광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합친다고 해도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죠.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천국 영광으로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뒷부분으로 가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 구원의 축복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고요.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은혜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참 믿음은 율법주의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율법주의로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돌판에 쓰여진 예언약의 사역은 죽이는 것이요 정죄하는 사역이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쓰신 새 언약의 사역은 살리는 것이요 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언약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것은요,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이었습니다. 데칼로그, 그죠?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이 예언약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언약을 얘기하실 때 돌판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 자체는 너무나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려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거룩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약의 증거인 이 십계명의 돌판을 어디에 넣어서 간직하고 있었죠? 언약궤 속에 넣어서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 안에 거룩하게 간직하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계명의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고 정죄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마치 이 얘기를 들으면 십계명이 정죄하고 죽이는 악한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하면요, 선악과에 주신 계명도 그래요. 사람들이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고 사망과 심판으로 갔다. 선악과가 마치 악한 것처럼 말하는 모습이 있다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은 선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었는데 죄인들에게 있어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인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죄인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언약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돌판에 쓰여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즉, 당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딱한 마음을 이 돌판이 보여주는 의미도 있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딱딱한 죄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판에 새 계명을 기록하여 주시지 않으면 죄인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돌판에 쓰여진 계명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돌판과 같이 딱딱한 마음. 그 돌판이 나중에 깨지잖아요. 이제 보겠지만.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언약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새 언약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육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뿐 아니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 자리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다 이루게 해주셨고 이제 성령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한 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룬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 성령님이 새 마음을 주신 성도들은 이제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언약과 율법은 정죄와 죽음을 주었지만 새 언약과 성령님은 의롭다 함과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비교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그두 가지 연결되는 큰두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요, 율법과 성령님이 주어진 때의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신약에서 성령님이 주어졌을 때, 둘다 같은 날 일어나거든요. 근데 정반대의 현실이 일어나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날, 십계명을 알려주신 날이 언제였죠?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제 출애굽을 한뒤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수해서 50일자가 되는 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판테코스트. 오순절이었어요. 이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으며 하나님께 순종을 맹세하여 언약이 체결된 날이었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모세가 그 영광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지침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로 된 증거판 둘을 가지고 내려오게 돼요. 두 돌로 된 증거판 둘. 이게 증거판이 왜 둘일까요? 뭐 한쪽에는 다섯 개면 한쪽에는 뭐 다섯 개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 백성들에게 하나. 이게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거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이스라엘 진 중에서는 캠프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는 이유로 송아지의 형상을 온갖 자기들의 보석들을 가지고 만들어 섬기며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 기가 막힌 정말 언약이 맺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우상 숭배에 이 기가 막힌 죄악을 보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 정말 돌판같이 딱딱한 백성이요,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즉 은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돌이키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때 모세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돌판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고소하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다 불살라서 그 가루를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났나요? 그리고 나서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천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명이 죽어요? 이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3천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십계명의 돌판, 결국에 어떻게 끝나느냐? 3,000명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걸로 끝났다는 거죠. 예언약을 맺고 율법이 주어진 후에 죽음과 심판이 따라왔어요. 몇 명? 3,000명의 죽음입니다. 그것도 형제가 형제를, 자기 친구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 그 율법이 주어졌던 날과 같은 오순절 날에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약속을 따라 성령님을 부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 계명이 씌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계명. 유월절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주일로부터 계수하여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날이었죠. 구약에서 율법을 주시며 예언약을 맺으셨던 것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지셔서 그 마음판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랑을 새로운 계명으로 새기시고 새 언약 백성들을 부르시는 때가 임한 것으로 보여지죠. 새 언약이 맺어지는 때예요. 오순절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로 이제 완전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때가 이르렀다고 선포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죄와 심판을 선포했어요.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good news,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요? 3천명이나 되는 수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구약의 첫 오순절날의 현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예언약이 맺어지고 율법이 주어진 후에는 3,000명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물이 없다, 고기 달라 불평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불순종하여 1세들이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 죽어요 1세들이 예언약에 따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아 모세도 죽죠. 그리고 이 현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따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죄와 심판을 선포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죽음을 맛보고 결국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해야 했다는 거죠. 그것이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완전히 반대 현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새 언약이 주어진 후에는 새 언약의 메시지, 즉 복음을 통해 3,000명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고 이후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되는 성령님의 은혜와 사도들의 복음 사역으로 교회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인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더해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예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이러하다는 거죠. 죽음과 영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언학과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한 것이었지만 죄인들에게는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언약과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는 언약 축복을 소망 없는 죄인들이 예언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즉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다는 거죠. 오직 성령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 즉 모든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는 율법으로 정죄하시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영원토록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율법을 새기시고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심판받아 마땅하게 베푸신, 마땅한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졌던 예언약의 원리는 이제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내려지던 때, 그런 원리 다 지나갔어요. 지금 복음은 요만큼이라도 그 원리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으로 인해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만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나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 영광이 왔으면 더 이상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으로 성도들의 영광을 증거하던 시대는 다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된 복된 현실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새 언약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제는 그 현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증거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3장에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4장으로 가면은요, 새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증거되는가. 땅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증거된 것으로 절대 보여주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결국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제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시나요? 고난을 통해 증거된다고 하십니다. 옛 언약에서는 고난이 저주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병들고 아프고 죽고 자식 못 낳고 뭐 가난해지는 것다 언약 저주였어요. 불순종으로 찾아오는 저주. 그런데 새 언약으로 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세요. 저주로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고 하세요. 벌로서 찾아오는 시련은 하나도 없다고 하세요. 오히려 축복이라고만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 고난으로 자신의 영광을 증거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소유한 새 언약의 영광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확인하려고 하면 다 넘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참여되는 것으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으로 새 언약의 축복이 드러난다고 하세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함으로 찾아오는 고난?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것에서 찾아오는 고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지키려고 하는 데서 찾아오는 고난? 천국을 본향으로 소유한 자들로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 길을 가는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 우리의 기초를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세우려고 하는 데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들, 그 밖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들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고난들이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 언약하고.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세상의 현실로만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구 같다고, 뭐 같다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다. 예수님 잘 믿어서 금그릇되고 은그릇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데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보배를 소유하게 하셨다. 그게 새 언약 백성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보지 못하는 보배. 예수님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받으며 죽음에 넘겨오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소유한 이 보배의 현실로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게 하심으로 새 언약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정말 작은 고난 하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되어 있지 않은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는 그 고난을 통해 깨지고 부서지고 뭐가 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축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믿음으로 받는 고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난도 있죠. 이 세상에서는 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슬픔을 당할 때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에게 왜 이런 벌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정말 너무나 괴로워 못 살겠다?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더욱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본향이 아니고 천국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소망하게 하시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려는 축복이라는 거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누구 형상으로? 예수님 형상으로.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내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드러나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이었는지, 나의 소망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었는지, 아니면 내 소망이 예수님 그분 자체였는지, 고난 중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 나의 참 기쁨과 만족은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는지 보게 하세요. 내가 예수님과 천국보다 더 보배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나의 소유,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기대, 나의 육체의 자랑 등이 있다면, 예전 같으면 그게 다 뭐예요? 내가 만든 송아지 형상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했던 송아지 형상들. 그런데 그때는 정죄하고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사랑으로 고난 중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의 징계와도 같이 우리를 다뤄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버려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뤄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힘이 든가? 이것들을 버리게 하실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주장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예수님 외의 것들에 타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송아지 형상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까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왜? 그 안에서 내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온갖 세상 것들.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되찾으려는 것이 우리 삶의 열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과 우리 자신.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따라가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더큰 축복으로. 이따가 다음 달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의 오로지 소망으로 더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들도 절대 완전하고 영원한 것들 참 것은 없습니다. 다 변하고 사라질 것들이고요.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줄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가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가장 큰 보배로, 가장 큰 축복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것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빨리 십자가로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과 천국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도. 내 형제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속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광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에게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기쁨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사로워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언약 백성들이 믿음으로 오직 천국과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거기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순종의 삶이 따라온다고 하십니다. 이 새언약의 복음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열망을 가지고 이 복음과 복음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연단되어 예수님과 같이 정금같이 되어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형제 여러분, 또 주일에 우리 주일 예배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